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짧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는 분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짧은 구절 그저 두 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소개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한 남자에게 시집온 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에게도 두 여인이 시집와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는 남편도 엘가나 한 사람 같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게 같았어요. 사는 집도 같았고 그러니 집안도 같고 집 바깥의 주변 환경도 다 같고 모든 것이 다 같게 보이는데 그런데 차이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뭐가 있고 누구에게 뭐가 없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봤듯이 남들에게 모든 게 다 같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무언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소펜하우의 철학 속에도 인생은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그 고통의 80%는 없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누가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다 지금도 없는 데서 오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없다, 뭐 전혀 없다거나 부족하다, 뭐 있긴 있는데 좀 모자란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고독한 것이고 오늘 저녁밥에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배고픈 것이고 내가 일어날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하여튼 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고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뭐든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까지 있다 보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하잖아요. 뭐든지 많을수록 있으면 좋다. 이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소뚜껑보다도 두껍다는 이런 뭐 별소리가 다 있어도 없어도 될 이 욕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한이 맺히기도 하고 또 그게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참 많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있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넘어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눈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 없는 게 나쁜 건가? 그렇지만은 않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다 없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없음 그리고 이 부족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지 말고 오히려 없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고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간절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무엘의 얘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 출발하는 이 모습이 없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그래서 분인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이 분인나가 좀 있는 사람의 여유를 가지고서 한나를 위로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무슨 약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자체도 힘든데다가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때문에 더 견디기가 어려운데 바로 지금 이 한나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가나는 평소에도 이 브린나보다도 한나를 갑절이나 더 사랑하면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한나에게 위로하지요. 자, 요번 애가 당신 곁에 있는데 그 브린나의 자식보다 나은 남편인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한나를 많이 위로해 주지만은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인지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 자녀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는 거니까 한나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가족이 실로의 성막에 갔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깊이 깊이 몰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몰입해서 기도했느냐고 하면은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해서 그러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그 깊은 영적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분인나는 자녀가 몇인지는 모르지만은 자녀를 두었는데 기도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분인나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체험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분인나는 한마디로 가진 여인인데 가진 대신에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여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됐습니까? 못 가진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그 궤적을 따라서 쭉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없애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가진 게 일부러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중에 성 안토니 같은 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그 부자 청년 관원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성 안토니는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여동생에게 좀 남겨주고 몽땅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요. 그리고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동생도 수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토니 같은 분은 일부러 자기가 유산으로 받았지만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리고 만 거예요. 소유 없이. 소위 말하면 무소유. 그 대신에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그런 그 결단을 하고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세기에 그 수도원의 많은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수도원의 제일 첫 번째 첫째가 가는 가치가 뭐냐고 하면은 청빈입니다. 청빈. 그래서 이 청빈 그저 죽지 않을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만다는 것이요. 그래서 없애고 얻은 이 청비는 부지런함을 가져오지요. 수도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나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소위 말하면 일을 합니다. 노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 땀방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자연의 원리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많이 쌓아놓았으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는 데만 신경을 쓸 테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없어야 눈물 나는 기도를 해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등 따뜻하고 뭐 배부르고 그러면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그런 그 결핍과 부족함 속에 도와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땅을 파고 씨앗을 심는 그런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맑아지고 청결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원리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없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크레아티오 엑스 비길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중에도 없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중에도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러는 교만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든 게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게 만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있다고 자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누구 거예요?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건조차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껏 내 것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내 건강, 내 소유, 내 생명, 내 가족,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에 그에 나오는 악한 포도와 농부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비유 간단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 비유 말씀의 뒤에 보세요. 결국 이 악한 농부는 심판을 받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러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소유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드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지요. 우리나라의 대석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경했던 이의령 선생님. 그분이 딸로 인해서 손자로 인해서 체험을 하고 그저 인생 말년에 주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 해를 사시다가 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지성. 여러분 정말 그분이 지성인이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분별력과 해안이 엿보이는 그런 글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분의 책을 다 사다 읽고 그걸 좀 흉내 좀 내보려고 했는데 뭐 그분과 저는 DNA가 달라가지고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지성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암투병하시면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은 다 빌린 것에 불과하다. 내 지식 이거 이미 남들이 이전에 다 연구하고 다 알았던 것을 내가 빌려온 것이고 이 몸뚱아리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생명도 호흡도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걸 다 맡겨주셔서 80년이 넘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총정리해 보니까 딱 한 단어만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단어가 뭘까요? 감사다. 이렇게 그분이 마지막 이야기에 감사를 남겼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 하나님께 그런 까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하신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죠. 있는 거라고는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없음은 곧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의 만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기가 없다. 메추라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그럴 때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것이에요. 창세기 16장, 17장, 출애굽기 17장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게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는 그냥 고단한 광야였을 뿐일 터인데 고단한 광야가 감칠맛 나는 기적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쨌기 때문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목회자들의 그 출발에서부터가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래 신학생들이 하나같이 다 골고라고 말이죠. 가난한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여기에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서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있었는데 그때 300원인가 하는 그 식권 하나 살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식권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셨나. 아마 가난한 순서로 거기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학교에 그저 도학기 그저 한 학기마다 등록금을 낼 때 보면은 절절 매는 신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밥을 먹지 못한 신학생들. 그래서 언젠가 그것도 모르고선 밥 먹으러 안 가요?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속이 좀 안 좋아서 안 간다고. 어리석은 저는 진짜 그래서 안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식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굶는 거야. 굶어. 어떤 친구는 수도가에 가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수도가에서 물 마시는 거야. 물 먹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래도 교회와 부모님이 학비 다 대주시고 식권살 돈 주시고 재벌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 다 쓰라고 용돈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철없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신학생들의 그 눈물의 기도도 모르고 교회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한참 뒤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어려운 신학생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뛰고 있구나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많고 트라우마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왜 그런 사람들만 소복하게 신학교에 다 모았을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열왕기하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다 가난합니다.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날이 빠졌는데 큰일 났다는 그런 얘기도 열왕기하 6장인가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뭐 먹을 게 없어서 어떤 풀을 뜯어다가 죽을 끓였는데 그게 독이 되고 죽는다고 그러고, 아 왜 그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지자의 생도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고 그럴 때,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걸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여인에겐 자녀가 없었다. 그러나 드디어 그것이 그 없음이 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연결되더니 사무엘이 태어났다. 사무엘이요, 이 한 아들이 백아들 천아들보다 나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서 구원하고 미스바 광야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 선지자. 이게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민족을 새롭게 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그래서 여러분 없음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고통인가 비극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고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가수 노사연 집사가 부른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가사에 늙어가는 것은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없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60되기 전에는 재산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은행 통장이 넉넉해서 나는 빵빵히 다 가졌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미국 생활에 65세 그저 기준을 제가 65세로 삼은 거 왜 그런지 아시죠? 65세 지나서 70, 80을 향해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서 나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 지나신 분들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지식이 점점 잊혀지고 그렇게 넘치던 에너지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활동하기가 어려울 만큼 체력도 없어지고 청명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없어짐의 마지막 순간이 그 비극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있음을 통해서 교만해졌고 더러워졌고 때무도 같던 우리들을 없음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셨다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그 끝머리에 여기에 붙어있던 이런 호흡마저도 다 없어지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품속에 쑥 안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없어져 간다는 건데 그 없어져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늙는 것도 복이다 말이지. 허약해지는 것도 은혜다. 부족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없음을 즐길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영성의 아주 높은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전에 초보자 시절에는 많이 있어야 즐거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없을 때도 찬송해요.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았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날은 있고 없는 날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 없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아굴의 사문이 생각나지요.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릴까봐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없다고 너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분이세요. 쌓아놓고 살게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거친 광야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재벌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실 거예요. 영적인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말씀을 나누면서 격려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 분인 나인가 아니면 한 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인 나인 적이 없어서 나는 평생 한나처럼 살아 내 평생 보면은 그저 없는 것 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여기 없음이 주는 은혜를 여러분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인 나처럼 가진 거 많아 넉넉해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처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음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는 다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배부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없는 게 고통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없을 때가 은혜였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없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게 기도하게 하셨고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셨고 또 없음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늙어감으로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없음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나가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힘써 정성 다해 바치는 성도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살된 것처럼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 또한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우리 박정숙 권사님, 송영애 전도사님 연약한 부분 강해지게 하시고 힘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까지 하늘의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